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좀 복잡하고 정교한 말씀은 설교하기도 쉽지 않지만 아마 듣기는 더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저는 뭐 잘해보려고 애는 쓰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또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본문도요 사실 우리가 꼼꼼하게 읽고 좀 묵상하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설교자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박용태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저 같은 설교자를 말씀의 종이라 그러는데 성경을 잘 풀어서 이해하고 적용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설교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어렵고 복잡하다고 빼놓고 뭐 좀 쉽게 느껴진다고 그것만 다루고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어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부분도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잘 되겠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본문 읽을 때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이든지 읽을 때 이게 이제 3500년 전 이야기예요. 3500년 전은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2차 청중이라 그래요. 왜냐 우리에게 직접 들려준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받은 사람들이 1차 청중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뭐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 1차 청중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기대하신 바가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2차 청중인데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항상 모든 성경이 사실 그래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처음 1차 청중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이 창조적인 해석, 2000년 동안 아무도 못한 해석,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는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막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고 이러는 장면 우리 읽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를테면 지난번에 이사야 묵상했을 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오, 뭐 이런 말씀은 사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넌 상황을 해석해서 선지자들이 적용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실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쩌란가 잘 모르겠어요. 일부 때 조는 분 없었어요. 보통 1부 때 조금 몇 분이 주무시는데 오늘 조는 분이 없었어요. 잘했다는 거죠. 2부도 잘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우리 요즘 묵상하는 28장부터 29장이요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요, 25장부터 31장을 요약하는,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1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1장 7절부터 11절 성경 보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 그 다음에 10절에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여러분 이게요 25장부터 31장까지 만들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요점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8장 29장에서 읽고 있는 아론이 입는 성의 그 아들의 옷, 이게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요 성막 전체를 만드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제사 직분을 세우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 성막을 완성하는 데 아주 필요 불가결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요, 이를테면 언약궤 아니면 무슨 떡상, 등잔대 뭐 이런 것처럼 성막을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이를테면 성막에 언약궤가 없거나 놋단이 없으면 그게 성막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장의 옷이 없으면 성막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 가면 제가 또 좀 설명을 하겠지만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명령이에요. 만들라는 명령. 그런데 31장 12절 보시면, 31장 12절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이 나와요. 조금 생뚱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막 만들라는 명령하고 있는 중에 중간에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안식일. 그런데요, 이거는요, 성경은 성막을 만드는 것은요 일종의 창조를 재현하는 것인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런 것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 동안 세상 창조하신 뒤에 일회째 되는 날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거는요, 일종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엿새 동안의 창조가 끝난 뒤에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성막 만드는 과정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28장 29장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어떤 분이 이 말씀 묵상할 때 지방까지 지방끼리 다 해먹는 것 아니냐, 모세는 출애굽, 그리고 형과 그 형 아론과 그 자손들은 다 제사장, 이러면 지방까지 다 해먹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 어떤 특권층이냐? 아닙니다. 이집트 애굽의 제사장은 특권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묵상할 때 본 것처럼 창세기 47장 21절 22절을 보면 요셉이요, 흉년에 곡식을 파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짐승을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 사고, 나중에 없을 때는 토지를 내고 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그런 거에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양식은 바로 왕이 공급해서, 왕이 공급을 했다고, 제사장의 양식.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왕이 뭘 보급하는 게 있느냐? 없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다 헌금, 성전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객과 과부와 과부가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인데, 거기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뭡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객과 과부와 과부와 레위인.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이 레위인, 제사장도 레위인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기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대 우상 종교의 제사장은 특권층인데, 사실상 이 제사장은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일꾼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하나님은 모세와 형 아론과 어떻게 보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사명으로 불러내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까지, 집안끼리 다 해먹은 게 아니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된 거죠. 나중에는 레위인들이요, 정말 레위 지파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남들은 다 모여서 사는데, 혈족들끼리, 피부치끼리 모여 사는데, 레위인들은 피부치끼리 모여 살지도 못하고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특권이 아니고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혼자 우리끼리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온 자녀들과 모든 식솔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형제들이 대를 이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28장 29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우시는지의 과정을 보여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는요,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엊그제 묵상했던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구역별로 공지 보내면서 제사장 옷 대충 그렇게 상상해서 그린 거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시기도 하셨죠? 못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구역장 혼나요. 다 구역별로 보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제사장 옷을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어떤 옷을 입혀라 고 쭉 설명을 하면서요, 성경이 제일 길게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어깨에 붙어있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석이 아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붙어있는 보석이에요. 두 세트가 있어요. 두 벌이에요. 하나는 에봇에 항상 붙어 있는 두 개 호마노. 그래서 여섯 지파씩 열두 지파 나이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적은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나이 순서대로.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세력 중심으로 이름을 적지 나이 순서대로 적지 않아요. 영향력, 세력의 크기. 그리고 성경에도요 사실상 열두 지파 이름이 나이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 별로 없어요.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를테면 유다와 에브라임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세력이 가장 강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세력 아니고 태어난 순서대로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대로 적어서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 주머니 같이 생겨 탈부착식이에요. 붙였다 뗐다. 근데 거기는 열두 보석이 붙어 있고 한 보석에 한 이름씩 열두 지파 이름. 그리고 두 세트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사실 그런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런 성경의 해석이 나와요. 제사장의 역할은 이름을 기억하시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네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성경이 또 그걸 해석해가지고 너는 시온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러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겠다. 뭐 이런 이사야의 고백이 사실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29장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마련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요 출애굽기 29장 4절 출애굽기 29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씻겼어요. 왜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씻겼어요? 회막문이라는 거는요 공개적인 자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 그래서 어떤 의식적인 목욕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깨끗하고 정결한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문화는 샤워하고 목욕 많이 하지만 전통적으로 뭐 샤워, 목욕 이게 쉽게 하는 곳이 잘 없어요. 이를테면 3500년 전에 마실 물도 부족한데 뭘 사람들이 씻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개적인 자리에 데리고 와서 씻겨라.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8장에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옷을 입혀주셨어요. 제사장의 옷을 언급할 때 성경이 제일 길게 설명하는 것은 이름이 적혀있는 보석이지만 또 한 가지 성경이 아주 자주 언급하는 게 뭐냐면요 속옷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속옷 입고 다니죠? 안 입고 다니는 분도 계신가? 여러분 그런데 35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은 옷은요 보면 최소한 네 겹이고요. 뭐 이것저것 장식품까지 다 하면 한 여덟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대 이집트 벽화 같은 거 보면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옷 거의 안 입었어요. 너무 더웠거든요. 우리 왜 겨울에 입는 거하고 여름에 입는 게 옷 가지수가 다르고 얇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집트 벽화 같은 데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꼭 무슨 반 치마 같은 거 이런 것만 하나 걸치고 위에는 다 몸을 내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얼마나 엄격하게 옷 입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옷 중에서 성경이 제일 자주 반복하는 거는요 속옷 입히라는 거예요. 고대 우상 종교는요 속옷 안 입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속옷이라는 거는 이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이게 속옷 때문에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교제할 때 청년들한테 제가 자주 강조했던 거는 야 너 여름에 속옷 입고 다녀 속옷 입고 다녀. 이 속옷을 안 입으면 이거 옷이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 속옷 그리고 우상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음란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산 신앙이었거든요. 다산 신앙 풍요로움을 목표로 이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상 종교에서는요 이게 몸을 노출시키는 일이 많았어요. 이게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이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리는 항상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속옷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그러니 우상 종교는요 속옷 안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속옷을 입어라. 28장 29장에서만 속옷 입으라는 말이 다섯 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방탕한 우상 종교와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옷을 이야기할 때 속옷 입으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물을 바치라 그러는데요, 세 가지 제물 바쳐요. 처음 바치는 거는요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예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다음에는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10절에서 끌고 와서 드리는 수송아지는요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아시다시피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거든요. 그 다음에는 번제를 드려요.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거는 그 밑에 읽어보면 번제로, 번제라는 거는요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와 번제와 달리 구별되는 오늘 또 하나의 제물이 있는데요 19절이에요 오늘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거는요 화목제의 성격을 가진 제물이에요.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거는요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제물이에요. 그런데 속죄제든 번제든 화목제든 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수를 한다는 것은요 안수를 하는 사람과 안수를 받는 사람이 동일시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짐승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요. 수송아지가 죽고 순양이 죽고 이게 제물로 바쳐지는데요, 짐승에게 안수하며 제사장과 짐승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 짐승이 죽고 짐승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데 결국에는 제사장이 죽고 제사장이 제물로 바쳐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송아지 끌고 순양 끌어와서 안수해서 제물로 바칠 때 결국 제사장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특한 것이요, 괜찮으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28장 29장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오시라고 또 부탁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화목제 위임식 순양의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순양의 피를 제사장의 몸에 바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 순양의 피를요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 그리고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손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데, 본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는요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다가 발라요. 이를테면 출애굽기 29장 11절 12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9장 11절 12절 거기 보면 이제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를 끌고 왔을 때 출애굽기 29장 11절에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제단 뿔이 뭐냐면 사실 이거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기는 하지만 브엘세바 성경에 나오는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가면요, 이런 제단 모형이 있어요. 이거는 모형이에요. 본래 브엘세바에서 발굴된 고대 제단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국립 박물관에 가면 있고, 저거는 모형인데요. 여러분, 제단인데 위에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제단의 뿔, 저 모양. 저렇게, 저게 이제 고대 제단을 모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옛날 제단도 저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제단 뿔에다가 툭 튀어나온 데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화목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몸에다가 발라요. 제사장의 몸인데, 제사장의 몸에서 툭 튀어나온 그 뿔이, 뭐 오른손 발, 오른발 뭐 이렇게. 왜 왼발은 아니고 왼손은 아니냐? 유대인들은요, 오른쪽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왼쪽은 조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왼손잡이 사사 에훗, 어떤 분들은요 그 에훗을요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뭘 한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했어요. 물론 왼손잡이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거를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마 제사장 중에도 왼손잡이 있었겠죠. 뭐 여러분 중에도 왼손잡이 있죠. 아주 복받은, 그래서 양손잡이 아주 복받은. 그런데 고대의 문화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거는, 하여튼 제단의 피를 바르는 거를 흉내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피를 바른다는 거는 이를테면 출애굽 상황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숨어서 구원을 얻었거든요. 피를 바른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신다는 의미에서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데, 여기는요, 제사장의 몸이 제단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몸에 피를 발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몸이 어떤 중보적인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몸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요,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출애굽기 2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러면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는 옷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은요, 성막을 만들었던 재료로 만든 옷이었어요. 성막의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고운 고운 배실로 만들었는데요, 그걸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성막에는 쓰지도 않는 금실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멋진 옷을 입혔냐? 하나님이요, 폼 잡으라고 입히신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영화로운 고대 사회에 이렇게 화려한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제사장은 폼 잡게 하려고 그렇게 멋진 옷을 입혔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요, 세마포 입고 들어가요. 제사장이요, 이게 공식 복장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그리고 나올 때는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옷인데요, 그 옷에다가 피를 뿌려요. 제사장은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어요. 화려한 옷이 제사장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 화려함이 제사장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사장을 제사장 되게 하는 것은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존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화려한 사람이어도 희생제물, 그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뿌려진, 피가 묻어있는 옷,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장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겠느냐.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무리가 찬양을 할 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피 묻은 옷 입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묻은 옷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이요,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을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게 뭐 여하튼 잘 들어야 돼요. 눈 잘 뜨고 한번 이 어깨 한번 펴고 이렇게 한번 자 어깨 한번 쭉 펴시고. 사실 좀 여러분이 불쌍하긴 했어요. 이런 말씀을 설교를 들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어젯밤에 기도는 제가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좀 펴고 이렇게 눈 한번 크게 뜨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요, 화목제로 드린 제물을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본래 화목제는, 본래라기보다 일반적으로 화목제는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게 다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화목제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22절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이의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여기까지 기름 여기까지.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주로 내장과 기름은요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요. 레위기 3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음식이다. 레위기 3장에 보면 그래요. 레위기 3장에 화목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7장에 보면 보충 설명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내장과 기름 불태워드리고 제사장에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여기서는 넓적다리를 제사장 주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 드린 사람과 그리고 객과 과부와 과부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화목제예요. 화목제물을 몇 가지로 나누나요? 화목제물을 세 가지로 나누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내장과 기름은 하나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화목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제사장의 위임식에는요, 화목제물이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장과 기름은 그냥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그런데 뭐가 제사장 몫이라고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의 이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오늘 본문 위임식에서 임시제사장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지금 사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임시제사장 노릇하고 있으니까 가슴은 네가 가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구별이 되는 오른쪽 넓적다리, 여러분 거기 22절을 보시면 22절 거기 보시면 쭉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장 기름, 그 다음에 22절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장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번 강줄에서 떡 한 개, 기름 바른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흔들어서 요제라는 거는요, 제물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제로 삼아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25절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본래는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먹는 건데 이 위임식에서는요, 이 오른쪽 넓적다리를 번제처럼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음식이 된 거죠. 그래서 번제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위임식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고기는, 본래 남은 고기는 제사 드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객과 과부들과 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나누어 먹고 잔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31절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순양의 고기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말씀하시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화목제물인데 다른 사람은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사장을 먹여 살리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먹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부터 28절을 보시면 27절과 28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한목제의 제물 중에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거제라는 거는요,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 거제물은 본래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먹어요? 이제 앞으로는 누가 먹어요? 앞으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다고요. 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제사장이 먹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옛날 우리나라 사극 보면 임금이 신하들에게 상을 줄 때 뭐 술 한 병, 뭐 음식 한 그릇, 한 상 이렇게 내려주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연속극 안 보시고 맨날 성경만 있는가 보군요. 우리나라 사극 보면 왕이 신하에게 상을 줄 때 음식상을 내려주는 게 있어요. 왕이 먹는 수라상을요 신하들이 물려내서 먹어요. 여러분 왕의 식탁에 참여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난 뒤에 사울의 식탁에서 식사해요. 한 번씩. 므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먹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특권이 없었어요. 우상 종교의 제사장은요 자기 땅도 있고 자기 재산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제사장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뭐 자꾸 들으라고 하니까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정교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제사장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같은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느냐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동시에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 여러 번 나와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메아리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사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거를 다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전부 다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제사장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 이라고 할 때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론과 그 아들들은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사고도 많이 쳐요. 성경에 보면 아론이 사고친 이야기 여러 번 나와요. 나답과 아비오 사고쳐서 죽기까지 해요. 사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요 특권이라기보다 거룩한 사명이었는데요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오늘 여성중창하면서 막 생명하는데요 와 생명 거는 게 뭐 생명까지 안 걸어도 괜찮아요. 시간만 조금 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뭐 저는 그래서 뭐 생명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다 싶지만 사실상 이 제사장은요 생명 걸고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가 여러 번 나왔어요. 너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석류 방울 석류 사이에 그 금방울 해가지고 소리 나고 뭐 이런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냐?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왜 연속극 보면 사극에 빨간 옷, 파란 옷, 양반 빨간 옷, 파란 옷, 이 사람이 선비냐, 글 쓰는 선비냐, 칼 쓰는 무인이냐 하는 게 옷 색깔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 상관이냐, 당 하관이냐, 당 상관이라는 거는 왕 앞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하급 관리냐, 이런 거를 이 복식, 옷의 모양을 보면 그게 표시가 났어요. 고대 사회에는요 부잣집 노예는요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부잣집 노예여도요 신발은 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다 노예인 거예요. 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은요 항상 맨발로 일했어요. 제사장은 신발을 신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인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아론과 그 아들들인데요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신랑이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가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면 똑같은 사람인데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제 10월 9일이요. 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아,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토요일에 제가 결혼하고 주일 아침에 예배당 간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총각이 아저씨가 되고 아가씨가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나요? 최소한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우리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새 옷 입은 사람이죠. 여러분 새 옷 입으면 좀 조신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얀 옷 입으면 어디 때 안 묻히려고 뭐 애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신분에 걸맞는 예비군복 입으면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다 예비군 같이 그래 한다 그러더만요. 아무데나 쉬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은 최소한 우리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었다.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제사장에게 옷 입혀주시는 데서부터 울려 퍼지는 출애굽의 메아리예요. 그 다음에 옷만 입혀주신 게 아니라 그 옷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리는 순종함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어요. 순종하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라고 말할 때 제사장의 옷에 피 뿌리는 이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한테 대단히 구약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옷, 새로운 신분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옷에다가 피를 뿌려가지고요 뭐 하느냐 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향해서 갔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목표기는 하지만 썩을 유업.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은혜로 보호하신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 매출하기로 이렇게 보살피시면서 가나안으로 그 유업을 향해서 나아가게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매출하고 먹이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인도하실 거야 믿고 순종하면서 잘 따라갔나요? 아니면 온갖 원망 불평. 아 여러분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제나 반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거 믿지 못하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못 믿었어요.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고 만나 매출하게 먹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게 불궤동 아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셔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비록 인생을 살면서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도 있고 먹을 게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저까지는 가야 되는데 저 산까지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 여기 좀 더 머물러 있어 이러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내 꿈이 깨어지고 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시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 거냐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28장 29장에서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와요. 28장 29장에서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온다고 이 두 장에 제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에요. 제사장은요 이마에 금패가 붙어 있어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은 성결 거룩해야 되는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최소한 출애굽기가 말하는 거룩은요 경계를 지어서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19금 영화 안 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나는 19금 영화 안 본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19금 영화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주일에는 절대로 돈을 안 쓴다. 저도 돈 쓸 때도 있는데 물론 저도 뭐 주일에 쇼핑 가거나 뭐 어디 다른 거 하진 않는데 뭐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 저녁 식사 대접해야 돼서 그럴 때는 제가 돈을 쓰 오늘도 외부 강사가 와서 저녁 대접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싶지만 여하튼 그런데 그분은 주일에는 절대로 쇼핑하지 않는다. 그 주일을 여하튼 자기 나름의 경계를 정한 거예요. 자기 나름의.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잠언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 그래서 이 말의 경계를 정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화가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화가 날 일. 제가 하도 뭐 나쁜 막 미친 막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요 저한테 요즘 절대로 이제 넘넘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제가 결혼한 지 29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쥐어 살아요. 하여튼 저한테 이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단어를 그렇게 진짜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친 나쁜 막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복받을 첨단 갈 막 이렇게 하려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절제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막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이거는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거는 삶의 경계를 정해서 세상에 속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구별해서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할 줄 아는 그래서 아무거나 못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못 입어요. 아무거나 소비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 같이 지금 화려하고 풍요로운 자본주의 소비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어떤 소비 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소비 생활에 절제하는 그게 검소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복이 되게 할 거냐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요. 경계를 정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사장의 어깨에 이름이 두 세트가 있어요. 두 세트예요. 호마노에 여섯 지파씩 이름 적어놓고 또 탈부차식 12개 일부러 두 세트.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우상 종교는요 자기가 복받으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우상 종교는 복을 누가 누리느냐 자기가 누려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가끔씩 평소에 새벽기도 안 오는 분이 오면요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다음부터 안 와요. 마음이 또 아파요. 주님, 주님께서 저 분을 또 기도 시간에 만나시려면 저 집에 또 무슨 문제가 좀 있어야겠는데, 큰 문제 없이 작은 문제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그분 얼굴 보려면 그 집에 문제가 있어야 그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좀 어리석어, 좀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도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 우상 종교는 자기 잘 되자고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는 남 잘 되자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복잡한 옷 입고,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기도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고, 먹고 마시는 것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제사장의 삶 자체가요, 남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신앙생활의 열매를 누가 먹고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 섬김의 열매, 내 기도의 열매를 누가 먹고 있느냐? 이런 거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전이다 그러시고, 예수 믿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러시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